자신의 받은 하나님 말씀 출애굽 계속 이어서 보시는데요. 34장 10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라.
너희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것을 생각하지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오는 아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 상을 찢어.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너는 삼가 그 땅의 주인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며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합니다.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저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또 마음의 평화와 주의 신 은혜와 긍휼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언약을 다시 세우시는 질투의 하나님 그런 말씀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약속들을 맺고 또 약속들을 깨트리면서 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생명과 직결된 것이라면 그리고 그 약속을 깨트린 주체가 나 자신이라면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려야 할까요? 생명이 직결된 거라면 생명을 내놓아야죠. 그죠? 그것을 오겠음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이미 살폈던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 안에서 금송아지를 섬기며 하나님과 언약을 스스로 산산조각냈던 겁니다. 이건 단순히 실수였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대체한 명백한 이들은 반역의 행위였어요. 그래서 모세가 던져버린 돌판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완전히 깨어지고 또 없어졌어야 마땅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10절에 놀라운 선언을 다시 시작하죠. 그 말씀이 뭐냐?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다시 언약을 세우겠다고 손 내미시는 겁니다. 이것은 뭐와 같냐면 마치 배우자에게 심각한 배신당한 사람이 고통 속에서도 그래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해 그러니까 다 잊어버리고 다시 시작하자 그런 말과 같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묵상할 질투의 하나님 여호와 질투라는 이름의 하나님이다.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이 본질적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각절을 이제 살피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을 새로 세우겠다고 10절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 다시 한번 눈뜨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 이제 11절은 뭐라 하냐면 11절 말씀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 지키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세워주겠다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는 뭘 요구하는 거예요?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이지만은 그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순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11절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과 요구가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은 뭐예요? 내가 언약을 세우겠는데 이 언약을 통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10절 말씀이니까 내가 곧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보여주겠다는 얘기예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두려워할 것이다. 그것이 약속이라면 우리한테 뭘 요구한다고요? 너희는 이 명령을 지키라. 삼가 지키라. 그래서 언약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지만 그 은혜 안에 머무르는 삶에 뭐가 필요하다?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주신 은혜에 있어요. 그 은혜 안에 살고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지금 호흡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갑니다. 대체 그걸 끝난 겁니까? 아니죠. 우리는 그 은혜 안에 머물고 그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떤 삶이에요? 정결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한테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13절 말씀 중에서 하나님이 특히 경고하시는 것이 뭐냐? 12절 말씀 보니까 그들과 뭐하지 말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리고 13절에서는 뭘 말하고 있어요? 세 가지의 강조점이 거기 있죠.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라. 이건 우상과의 타협을 금지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 가지를 명확하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실제로 그 땅의 거민들과 어떤 언약도 세우지 말고 반드시 어떻게 멸하라. 멸하라 말합니다. 왜 그래요? 그것이 그들에게 뭐가 된단 말이에요? 올무가 될 것이다 말합니다. 올무. 왜 산길 가다 보면은 뭐 이렇게 들짐승 잡으라고 올무는 거 트랩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것이 처음에는 뭔지 모르지만은 너 죽고 나 죽고 하자 하다가 결국은 뭐가 된다는 얘기요? 그렇게 되다가 결국 너희도 뭐처럼 이방민족처럼 이방신 섬기고 음란하게 이렇게 섬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거민들은 우상을 음란히 섬기는 자들인데 그들과 화친 언약을 맺고 교류하게 되면 결국 이스라엘이 올무에 걸리고 말 것이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둘째는 모든 우상을 없애고 다른 신들에게 어떻게 하라? 절하지 말라. 그래서 13절에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어떻게 하고 헐고 또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으라 말합니다. 그래서 헐고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 나타츠라는 단어는 그냥 부셔버리는 것보다 강도 높게 완전히 무너뜨리다는 얘기예요. 헐라는 얘기는 완전히 무너뜨리라. 그리고 깨트리라는 얘기는 산산조각내라는 얘기입니다. 산산조각내고 찌글찌어다라는 이 카라트는 잘라내다 아주 끊어버리다. 그러니까 산산조각보다 더 강한 의미로서 그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출애굽기 23장 24절에 이미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때 말씀보다 오늘 일러주는 이 말씀이 더 강도가 높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들이 금송아지 사건을 겪고 났기 때문에 우상숭배 명령을 제대로 지켜내지 않았기 때문에 더 강하게 하나님 어필하고 더 강하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헐고 깨뜨리고 찍어버리라는 것은 우상과의 타협한 부분이 전면적으로 있을 수 없는 아주 단절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상이라고 했죠. 주상. 그들이 주상을 깨뜨리고 이 주상이 뭐냐면 그 필라 그 기둥이에요. 기둥. 이 기둥인데 종교적 목적으로 세운 비석. 그러니까 우상에게 봉헌되는 기념비 같은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하라? 깨뜨리라는 거예요. 왜? 내두면 그것이 백성들이 유혹받게 될 것이고 결국 질투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떡합니까?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다 깨뜨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17절에 세 번째 또 말씀하시기를 어떤 신상도 부어 만들지 말라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금송아지 섬김을 통해서 혹독한 경험을 했습니다. 3,000명이 도륙당했고 또 그것을 갈아서 마시우게 했고 예. 그래서 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절함으로 그 민족 전체가 멸망의 위기를 겪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과의 말씀을 깊이 새겨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어떻게 해요? 쳐서 복종시켜서 철저하게 이를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실수는 한 번이면 족하다. 그죠? 그래서 다시는 그런 범죄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차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큰 죄를 범했고 온 백성들은 진멸의 위기에 처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중보자 모세를 인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고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라. 예, 남겨두면 반드시 자랑이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제거할 것을 요구하고 어떻게 해라? 끊어내라. 일러주고 있습니다. 15절에 17절 말씀은 이제 우상 숭배의 실제적인 위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과 언약 체결을 강하게 금지하신 까닭은 이스라엘 이미 누구와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언약을 맺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대해서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는 백성이므로 또다시 우상을 숭배해서 이방 민족에 대해서 어떤 책임이나 의무를 주게 되는 그러한 언약을 이중으로 맺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그들과 더불어 예를 들어서 언약을 맺었다.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고 했는데 언약을 맺었다라면은 상대방의 신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함께 예배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당시의 관례였어요. 그러니까 그래 너 죽고 나 좋자 해서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해서 그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들의 신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들의 신과 예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관례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상 숭배에 직결되는 가나안의 가나인들과의 언약 체결을 금지한 것은 아주 지극히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 가나안의 문화 또 그들과의 결혼, 제사, 축제, 관계, 경제 구조까지 모든 것이 다 우상 숭배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그 문화 속에서 섞여서 동화될 것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의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네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라. 그러니까 이 노아의 홍수가 임한 이유가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 데 있습니다. 솔로몬의 타락 역시도 뭡니까? 이방 여인과 혼합해서 그 아내로 삼을 때 아내만 따라온 것이 아니라 누구 따라와요? 그 신들도 따라와서 혼란하게 된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의 원인은 이렇게 신들의 섞여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그걸 끊어내게 만들어버린 거죠. 이같이 우상을 숭배하는 여인과의 결혼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를 엄히 금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바울사도가 그렇게 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도 불신자들과 함께 멍에를 메지 말라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들을 데려다 전도하면 다행인데 어떻게 하면 그들과 동화되면 나 역시도 뭘 잃어버려요? 믿음을 잃고 또 심판의 다락에 이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14절에서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질투라 이름하는 그러니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여호와 나파 그죠? 또 이 여호와께서 주신 그 이름이 있듯이 여호와의 또 다른 이름이 여기서 뭘로 등장해요? 질투로 등장하고 있어요. 질투. 그래서 하나님 말하는 질투는 뭘 말하냐?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질투하는가? 여러분도 질투하면은 왜 질투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내 거 뺏기면 질투 나는 거예요. 원래 내 건데 누군가 뺏어가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 역시도 하나님이 질투하는 이유는 그게 누구의 소유라는 얘기예요? 내 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 백성인 내 소유인데 그 내 소유를 다른 사람한테 갖고 있고 다른 사람한테 갖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고 음란한 짓 하면서 그렇게 제사한다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겠냐고요. 내 거 뺏겨 있는데. 내버려 두겠냐고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자신에게 속한 것들을 하나님 소유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시는 거룩한 열심이다. 그래서 이 질투라는 이 히브리 단어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 질투라는 단어를 다른 곳에서는 열심이라고 이것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표적으로 드러난 구절이 이사야 9장 6절과 7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의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들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는 동력이 뭐예요?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또 다른 면은 어떤 면이에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하신 하나님이라 할 때 이 질투의 어떤 성격의 질투냐? 우리가 이 질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표현인데 이 표현을 몇 가지가 있어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함도 아니고 독점적 사랑의 관계를 맺자는 초대입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를 그렇게 나만 사랑해야 되라는 그런 독점적 초대인데 우리가 거룩이라는 의미도 그렇게 말씀드렸죠. 거룩은 어떤 상태의 개념이 아니라 관계의 개념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누구를 나만 사랑해. 이것이 거룩의 표현이라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역시도 우리를 하나님이 질투한다는 의미는 얽어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그런 관계의 초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크게 클수록 그 사랑을 지키려는 열망도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질투는 언약적 사랑의 열정이다. 뭐라고요? 언약적 사랑의 열정이다. 그래서 히브리어의 질투의 칸나는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언약을 지키려는 하나님의 열정, 열심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에게 마음 뺏기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가 견딜 수 없어요.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질투는 결핍에서 오지만 하나님의 질투는 사랑의 충만에서 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언약적 사랑의 열정 이것이 하나님의 질투하는 모습이었다. 그래서 당신의 백성이 우상에게 마음 뺏기는 것을 배우자 잃어버려서 잃는 것처럼 그렇게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이 하나님의 질투는 어떤 사랑이냐면 배타적 사랑의 요구다. 필요 없어, 필요 없어. 너만 필요한데. 이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신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 따라서 우리의 마음도 전적으로 누구한테만 그분께만 속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 허용하지 않는 그런 사랑을 요구하세요. 그래도 하나님 나 하나님 90% 이상 사랑하고 10%는 그래도 머리 극적극적하면 그것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배타적이야. 아니야. 온전히 나만 바라봐. 그런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이 하나님의 질투라는 사랑은 우리를 보호하려는 사랑이다. 어떤 사랑이에요? 보호하려는 사랑. 결국 인간은 파멸하고 멸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질투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또 16절에도 그 자녀들이 그들의 딸들과 결혼하지 말지며 뭐 하려고? 보호하려고. 안 그러면 어떻게? 멸망시킬 때 그들 같이 심판해버리니까. 자, 하나님의 질투는 마지막으로 어떤 사랑이었냐?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다. 왜?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도 나는 너희와 다시 언약을 세우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질투의 하나님이 가지신 끊어지지 않는 그런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코 우리를 놓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소유권의 주장이죠. 내 백성, 내 것 책임지는 하나님의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기에 다른 이와 외도를 용납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의 길, 우상숭배하는 길을 방관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는 역설적으로 우리가 그분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증명이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10절, 11절 말씀 이미 말씀드렸죠.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 말씀하시고 너희들 요구하는 것은 뭐다? 순종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이렇게 명령을 지킬 때 주어지는 언약의 복이 뭐냐 이걸 알려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명령을 지키는 백성 앞에 가나안의 일곱 족속을 쫓아내주겠다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이 스스로 그들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앞길을 막는 대적들을 어떻게 했다? 제거해주겠다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복을 철저하게 순종으로 지킬 때 하나님 주시는 복을 약속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첫 번째가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는 그 두려움의 기적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0절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서 행할 것이라. 너희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이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행하시는 기적의 삶을 경험하게 되는데 실제로 요새 보면은 요수와서 그 가나안은 정복하면서 그들이 행한 건 뭐 있어요? 듣고 순종한 것뿐이지, 그죠? 그랬을 때 요사 2장에 라합의 고백을 듣게 되죠. 라합의 고백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희들의 행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한 일들을 듣고 두렵고 간담이 서늘했다. 네? 너희를 행할 이 두려운 것들을 하나님이 진이 어떻게 했어요?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일단 저쪽에는 아모리 사람의 두왕 시온과 오게 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이 우리가 들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다. 상천하지 하나님이다. 듣고 두려워하는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케 해주셨습니다.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길을 열어주신 것을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원수들을 제거해주겠다는 것은 보호의 은혜이죠. 그래서 11절 보니까 내가 그들을 어떻게 쫓아내겠다. 내가 그들을 쫓아내겠다. 일곱 족속들을. 영적, 환경적 장애물을 누가 제거해주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직접 제거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기 전에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그런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가나안 족속들을 영적인 전쟁과 그 장애물들을 하나님이 직접 다스려서 승리케 해주겠다는 그 복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의 핵심은 누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예.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출애굽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함께하는 걸 보여주듯이 언약의 핵심은 함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전체에 흐르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심, 함께하심이 우리 인생에는 복이다 아니다. 그게 복이라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광야에도 길이 열려지고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공급하고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 지금도 나를 통해서 뭘 요구하세요? 배타적인 사랑을 요구하세요. 이것저것 끼울 것이 말고 난 너만 원하고 너도 나만 바라봐. 나만 사랑해. 다른 거 필요 없다라고 배타적인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조금만 우상 숭배도 내가 뭐라고 안 할게.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현대 우상이 뭡니까? 돈, 성공, 인정받는 거, 또 자녀, 안전한, 평안함, 오늘날은 미디어 이런 것들이 다 우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마음을 온전히 누구한테 나한테 쏟고 나한테만 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생각해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또 주부에 제가 실어놨는데 내 마음을 가장 흔들고 있는 우상이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만드는 그 요소와 도구들이 뭔가? 성공, 인정, 자녀, 편안함, 어떤 미디어, 또 관계의 성취, 형태만 다를 뿐 본질은 똑같아요.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많이 의지한다면 그것이 뭐예요? 우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가장 흔들고 있는 우상이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선데이 스쿨에서 우리의 마음을 성찰하고 우리 마음을 돌아보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7일간의 여정의 가이드를 드린 것처럼 우리 마음을 잘 살피고 빼앗기지 않는 것, 그죠? 중요한 것이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적용하면 우상을 제거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순종이다. 노 옵션이에요.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헐고 깨트리고 찍으라고 명령합니다. 왜? 우상을 남겨놓으면 다시 자랍니다. 마치 정원을 잘 가꾸지 않으면 잡초가 무성하게 나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뭐요? 제거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질문하고 한번 실천해 볼 것은 반복되는 죄의 통로를 살펴서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 타협을 허용하자는 것입니다. 영적 타협. 이 정도는 다 하니까 누구든지 이것만큼은 그것이 아니죠.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마음의 우상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할 때 반드시 뭐가 열려요? 언약의 복이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뭐를 이적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복을 얻기 위한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순종하는 자에게 길을 여시고 보호하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또 질투하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주시고 보호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금송아지 사건 이후로 하나님이 이제 너와 끝났다. 그래도 이상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들이 일방적으로 깼기 때문에. 하나님이 깬 게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해요? 다시 언약을 세우시겠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거에 대해서는 감사함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실패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넘어짐보다 하나님이 더 신실하심이 크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또 하나님의 자비의 근거가 어디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심에 있는 겁니다. 사랑해 주셔. 자, 결론입니다. 질투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 이제 하나님은 배신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언약의 판을 새로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보좌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앉아있는 것을 참지 못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토록 질투하시는 사랑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 열심히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거룩한 질투 앞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내어버리고 헐고 깨트리고 찍어버리듯 전심으로 여호와만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점점 나아가고 그런 결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투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언약적인 사랑의 하나님이라 말씀드렸고 그분은 우리의 마음이 우상에 뺏길 때 견딜 수 없어 하시며 우리가 순종할 때 은혜와 임재의 복을 부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언약의 길을 따라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우상을 파괴하고 언약을 지키란 이유는 우리를 15절에 음란하게 만들고 결국 뭐예요? 결국 파멸에 이끌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뭔가 줄 것처럼 말하지만 결국 뭐예요? 다 뺏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버리라고 하지만 결국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고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소속감과 안정감을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하시면서 질투하시며 시키는 그 하나님 그 큰 분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10절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언약 주시겠다고 한 그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약속 속에서 우리가 감당할 순종을 잘 지켜 행함을 통해서 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